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정말 찬양에 나오는 그런 가사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이제 가정에 대한 설교를 드릴 때 사실은 복음의 핵심적인 부분이 가정에 적용될 때 더 파워풀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주제도 되지만 가정을 염두에 두고 이 복음을 생각하면 훨씬 더 우리에게 강렬하게 그 의미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이제 사랑으로라는 제목으로 이제 설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사랑에 대해서 기독교 진리가 무엇을 말해주는가 관심이 지극히 크시죠. 사실 우리가 이 사랑을 생각할 때 가정만큼 정말 그 적용력이 큰 그런 존재도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남녀간의 사랑이 이제 가정을 시작하게 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젊을 때 남녀 간의 사랑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빠지기 쉽죠. 그러나 그 빠지기도 하는 그 남녀 간의 사랑이 한 가정을 이루는 시발점이 된다라는 그런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남녀 사랑을 가볍게 여기지 못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뭇 진지해야 하고 그리고 더욱더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시작한 가정이 결국은 사랑이 필요하고 실제로 사랑의 교류가 흐르는 그런 곳으로서 가정만큼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도 없겠죠. 가정이라는 존재는 사랑의 핵을 거기 안에 중심에 꽉 붙들어둔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런 가정의 시작은 이제 부모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가족 간의 사랑의 정신, 가족 간의 사랑의 정신이라 그러면 사랑을 함으로써 얻는 그런 유익, 정신적인 유익, 그리고 사랑의 행동, 그 모습, 사랑의 행동 모습이 발휘되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건너뛰었는데요. 남녀 사랑은 부모 사랑으로 변하죠. 네, 다시 한번. 자녀를 낳기 때문에 부모 사랑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부모 사랑을 받은 자녀들은 또 서로 간의 형제 자매 사랑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또 공경하죠. 자라면서 그 공경하는 마음이 더 성숙하죠. 그래서 이 가정은 정말 이 사랑의 전환과 확대와 이런 다이내믹스가 엄청나게 활발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의 유익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왜 좋습니까? 어떤 면에서 유익이 되나요? 사랑하면 서로를 더 존중하게 되고 또 예의를 바르게 갖게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게 좋죠? 라는 그런 당위성을 일으키기 때문에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러니까 이런 어떤 도덕적인 어떤 축복을 가져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근본적으로 사랑은 사랑을 하는 사람이나 참사랑을 받는 사람이 자유함이 진정한 자유함이 누려지게 되고 그 다음에 창조성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사랑의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 인간으로서 그 귀한 속성이죠. 누려야 할 그런 어떤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한 요소입니다. 근데 이 자유함이라는 것은 공짜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참 사랑을 받는 열매로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참 사랑을 기초로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유하는 인격이 되는다라는 말은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걸 뭐 마음대로 한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니고요. 내게 있는 모든 제약이 풀렸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또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맡아야 할 본분과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본분과 역할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고 의미를 발견하며 기쁨을 누리며 감당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유함이랑 반대되는 말이 뭡니까? 속박이죠. 그죠? 속박을 받으면 의무화 되잖아요. 어떤 일이든지. 의무화 되면 그러면 일단 거기서 누리는 그 즐거움, 그리고 의미, 이런 것들을 찾기가 참 어렵죠. 그냥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루틴에 들어가게 되고, 루틴에 들어가다 보면 또 지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그래서 또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자유함을 참사랑으로부터 이렇게 얻게 되면, 그러면 이 내가 하는 일이, 아, 오늘 또 어떤 즐거운 일이 일어날까? 어떤 또 의미 있는 일이 발생할까? 오늘 예배를 저와 이제 성도님들이 참여를 하셨는데 이것을 의무적으로 참석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유함 가운데 내가 선택해서 온 자리라면, 아, 그럼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어떤 즐거움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실까? 아, 기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유함이 가져오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함이라는 것은 이제 참 사랑을 받는 가운데 내가 행하고 또 취해야 할 많은 것들을 그냥 억지로 이렇게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속성이기 때문에 자유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부탁을 해서 제가 감당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부탁을 할 때는 제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권한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소극적이고 조금 좀 삶에 대해서 비관적이라면 누가 부탁을 할 때 아, 또 부탁을 하는구나, 또 안 들어줄 수도 없고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 나한테 부탁을 한다니 나의 도움이 손길이 필요하구나, 아, 내가 기꺼이 도와줘야지, 내가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똑같은 행동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벌써 삶의 퀄리티가 다른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자유함 가운데서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유하지 못하면 눈치를 봐야 됩니다. 부탁한 사람 눈치 봐야 되고요. 집에서는 또 까다로운 뭐 남편 눈치 봐야 되고 아내 눈치 봐야 되고 또 아이들은 또 엄마 아빠 눈치 봐야 되고 또 부모들은 또 아들 딸 또 눈치 봐야 되고, 아, 제가 어떻게 생각할까? 또 뭐라고 할까? 아, 이런 속박 속에 갇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아니야. 내가 해줄 건 해주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정말 이 일을 기꺼이 기쁘게 해주면 그러면 상대도 기꺼이 기쁘게 받아주고 그리고 그것을 결코 뭐 폄하하거나 아니면은 비난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아줄 거야. 한두 번 해서 그렇게 안 되면 또 서너 번 더 하지 뭐. 이거 자기 결정이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결정하는 것은 자유함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자유는 어디서 오냐면 참 사랑을 받는 가운데서 옵니다. 이게 자기가 스스로 해낸다고 자유함이 막 생겨나는 그런 인간의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를 이제 참 사랑을 주게 되면 그럼 그를 자유하게 해주는 길이 되는데,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를 믿어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를 믿어줘야 그가 자유하게 돼요. 내가 하라고 허락은 해줬지만 내가 지켜볼 거야. 내가 본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감독들이 많이 하는 거. 내가 너를 본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아이 뭐 마음대로 하라고 해놓고선 뭐 저러냐.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근데 믿어주는 거예요. 근데 믿어주는 게 사랑인데 믿을만 해서 믿어주는 차원의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아, 우리 아들 믿을만 하니까, 아, 우리 아내 믿을만 하니까 이래서 믿어주는 게 아니고요. 그가 비록 내가 자유를 줬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하는 게 보기에 미숙해요. 경험 부족인 게 여실히 드러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어주는 이유는 아, 분명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저 사람, 저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고 목적하신 것들을 부어주시기에 분명히 선용하실 거야. 잘못된 결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끝내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야 하면 그럼 그것이 바로 믿어준다라는 차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크레딧을 쌓은 만큼만 믿어줘요. 어떤 성품의 일관성을 보여줘야만 아, 저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말해줘요. 항상 우리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보여준 만큼만 신뢰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상대를 신뢰한다라는 말은 그 사람이 뭔가를 보여줘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개입하실 거야. 하나님이 돌봐주실 거야. 하나님이 끝내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주시는 것을 내가 믿듯이 저를 통해서도 당신의 선하신 뜻을 믿어주실 것을 나는 믿어. 그러면 그게 믿어주는 거예요. 보다 확실한 믿음이죠. 실망할 일이 없죠. 세상적으로 믿어주는 것, 신뢰하는 것은 실망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믿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자유를 주는 것과 동일한 말이고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개입을 믿으면서 믿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더 확실하다. 이 믿음은 정말 확실한 믿음이다. 이제부터 우리 가족들 간에 남편이나 아내나 또는 자녀들 믿어 주시겠습니까? 네, 한 네 분 정도. 네, 여러분들이 더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만, 네, 그렇게 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이런 역사가 가족 속에서 이제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 서로 사랑한다, 사랑하고 사랑받는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제가 자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더 사랑을 하는 이런 관계 속에 들어가면 이 자유함 가운데 생기는 또 중요한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창조성입니다. 창조성. 창조적인 가치를 이제 이루어내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인생을 살면은 뭐 어릴 때부터 경험을 했지만 얼마나 꽉 막힌 것 같은 때가 많고 답답할 때가 많습니까? 하, 무슨 인생이 이러냐? 어? 이게 왜 이러냐. 하나님이 사랑으로 지으셨으면 이럴 리가 없지 않느냐. 근데 그런 생각만 드는 게 아니라 그런 때가 올 때마다 두렵단 말입니다. 무섭기도 하고요. 그래서 막 어떤 때는 주저앉고 싶고, 아, 그냥 뭐 다 그만두고 싶고, 뭐 이럴 때 참 많죠. 그 많지 않다고 그러면은 그 좀 거짓말 아니겠어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죠, 제 목소리에? 예,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두렵습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겠으니까요. 우리가 모르니까 두렵습니다. 방황하기 때문에. 방황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럴 때, 이런 두려운 상황이 닥칠 때, 사랑을 많이 받고 자유함을 누리고 산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현격하게 적습니다. 그건 우리가 뭐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금방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성경적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되어 있죠?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내쫓습니다. 이게 귀신을 쫓아내듯이 이렇게 확 쫓아내버린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두려움은 우리가 왜 갔냐면 징벌을 받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어서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징벌과 관련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 두려울 때 내가 이거 잘못하면은 나 이거 또 뭐 벌 받는 거 아니야? 내가 또 이렇게 내쳐지는 거 아니야? 나는 이렇게 또 나고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징벌적인 그런 그 압박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참 사랑을 받고 자유함을 배워가기 시작하면 이러한 두려움이 현격하게 쫓겨나간다라는 거죠. 내가 애써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으면 그냥 두려움이 나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정말 신비로운 영적인 역사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제일 먼저 하셔야 되냐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으셔야 돼요. 이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안 하셔서 우리가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아,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하시려면 좀 피곤하시지 않을까? 아, 피곤한 때가 지금 이때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잘 못 받는 것은 내가 그 참사랑에 대한 자각이 아직 없어서 해요. 참사랑에 대한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그 참사랑을 찾아 나섭니다. 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드려요. 그런데 그런 자각이 없을 때는 항상 아, 또 뭐 이렇게 사랑을 하겠어? 얼만큼 하시겠어? 이런 의문이 자꾸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은 지가 굉장히 오래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개인적으로 체험하신 적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아니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시겠는 분들도 포함해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올해 안으로 하나님 사랑 만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현대의 기독교인들, 현대의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이 어떤 것인지 다는 몰라도 부분적으로라도 참으로 알아야 됩니다. 경험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로만 들어서 몰라요. 이성적으로 추론을 해서 알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 한 말씀 하셨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심장을 꿰뚫고 들어와서 나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는지 그 경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척 무척 필요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힘을 잃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이런 코로나 가운데 한국에서는 만 개의 교회가 닫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만 있다고 저는 그렇게 속단하고 싶진 않습니다. 제 말씀이 좀 심했다면 용서하십시오. 그런데 어쨌든 이런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 경험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데, 이거는 1대1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해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단지 중보기도만 해드릴 뿐입니다. 물론 중보기도 중요하죠. 그러나 본인이 두드리시지 않으면 결코 열리지 않는 문이 거기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두드리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사랑을 받고 두려움이 이제 쫓겨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두려움이 짓누르고 있던 두려움이 딱 나가버리기, 힘을 잃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창조성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딱 만났는데 두렵기만 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그것이 밀려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아, 내가 이거를 지금 이렇게 이쪽으로 한번 접근을 할까? 아, 이런 걸 시도를 해볼까? 그럼 내가 여기서 좀 더 담대하게 마음을 먹을까? 아니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까? 하는 그런 기타 등등의 그런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런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그런 길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 길을 잡겠죠? 당연하죠. 누구도 잡죠. 살 길이니까. 그렇게 잡으면 그러면 거기서부터 또 일어나는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창조적인 길이 열렸고 창조적인 방법이 막 역사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잘 만들어내는 뭐 공학도 과학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나 주어진 인생의 길 속에서 답답하고 방황할 때 그 암흑 속에서도 내가 빛을 보고 길을 걸어가는 그런 분명한 그런 창조적인 어떤 삶이 새롭게 일어나는 것, 그 창조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고 경험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생각할 때는 자유와 창조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항상 생각하십시오. 아, 나 사랑해. 그리고 딱 끝내지 마시고 내가 사랑을 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보실 수 있겠죠? 얼마나 그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창조성을 가지고 잘 나아가고 있는지 그거 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게 사랑하는 바른 방향을 잡고 함께 서로 사랑하며 걸어가고 있는 길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은 뭐 몰라주고 말이야 이렇게 서운할 필요도 없고요. 계속해서 그런 자유함과 창조성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가운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 사랑을 또 많이 받으면서 자유함을 배워가면서 또 그런 배워가는 사랑을 또 상대에게 전하고 이런 사랑의 이제 역동적인 그 길, 그것이 우리 가족 안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 간에 그 서로 이제 제약하는 게 많으면, 그러니까 컨트롤하고 조종하는 게 많으면, 그런 집에 있기 싫은 거 다 경험하셨죠. 어렸을 때부터 경험하셨죠. 아, 분명히 내가 살 곳은 여기밖에 없는데, 아, 괜히 여기는 좀 있고 싶지 않다. 그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자유하고 싶거든요. 근데 사랑받으며 자유하고 싶거든요. 그렇게 안 될 때는 인간이 연약해요. 그리고 또 사랑의 속성을 또 그대로 품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작동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집을 나가거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그 느낌이 있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사랑은 사랑인데 사랑 같지 않은 사랑이에요. 좀 말이 좀 이상합니다. 뭐 사랑인 듯 사랑 아닌 사랑 같은 뭐 이런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참 사랑은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닮은 사랑을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자유와 창조성이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루고 싶은 주제는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무엇이요? 사랑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웬만큼 까칠한 거 품는다. 웬만큼 뭐랄까요? 거칠은 거 내가 견딘다. 이게 아니라 모든 거예요. 모든 거. 그러니까 이 사랑이 얼마나 치열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겠죠? 사랑이 낭만적으로 감미롭게 부드럽게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인내와 참음과 이 믿음과 이런 싸움이 거기에 결부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큰 것입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사랑할 때나 사랑할 때 특히 결코 이런 어떤 편안하고 이렇게 기분이 좋은 그런 상태가 아닐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치열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우리가 자녀 양육하다 보면 그건 분명히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웃는 게 아니야.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그 참사랑. 그것은 치열하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가족 간이라도 이 가시도 친 그런 사람은 이론은 받아주기가 어렵죠. 그죠? 틱틱거리고 말도 좀 뭐 얄밉게 하고 그리고 비난하기 일쑤이고 불평하기 뭐 십상이고 이러면 받아주다 좀 힘들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상처받은 거를 뭐 성격으로 말로 행동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 그것을 우리가 참 어렵단 말이죠. 받아주기가. 그럼 그 문제 행동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그것을 낫게 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러나 그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교정하고 고치려고 하면 결코 잘 되지 않는 거 다 경험하셨죠. 왜 이렇게 다 경험하신 것 같은 눈빛이죠? 나는 됐는데 왜 저 사람은 안 되나 뭐 이런 겁니까? 잘 안 되죠? 맞습니까? 그래야 제가 다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각본에 짜여진 대로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네. 괌에 이제 한번 다녀온 그 제가 그 잘잘법에 소개한 그 김기성 목사님이란 분이 그 현지에 가셔서 들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인상 깊게 들어서 또 다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괌은 이게 수심이 굉장히 얕은 아름다운 바다가 이게 100m를 나가도 이렇게 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편안한 바다고 아름다운 바다래요.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겠죠. 어느 정도 넘어가면 이제 위험 지역이 있을 테니까 거기 넘어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경고를 한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오신 그 믿음 좋으신 관광객 목사님 한 분이 그 믿음으로 그 경고를 넘어서셨어요. 그랬는데 잘 갔다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서 미끄덩 해가지고 바위에서 넘어졌답니다. 근데 딱 넘어진 곳이 어디였냐면 성게밭이었대요. 성게 어떻게 생겨? 제가 사실은 그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아침부터 너무 끔찍한 장면을 이렇게 상상하시면 어머니 날에 특별히 별로 기분 좋으실 것 같지 않아서 제가 사진 안 띄웠습니다.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성게가 요만하다면 가시가 이렇게 길어요. 그런데 이게 아주 송곳보다도 더 날카롭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넘어졌으니 이제 수십 개에 찔렸는지 수백 개에 찔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아픔이 그 제가 사례를 좀 찾아봤더니 발에 27군데에 찔린 사람이 있었는데요. 발이 잘려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곧 무릎까지 내 무릎이 아닌 것 같은 그런 그 통증이 오더래요. 근데 그거를 다 뽑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뽑아낼 때 그 성게 가시 끝이 이렇게 낚시바늘처럼 이렇게 역방향으로 고리가 돼 있대요. 그래서 이걸 뽑아내면은 아프기는 무지하게 아픈데 그 끝은 살 속에 남아있고 그 줄기만 딱 이렇게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게 또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그걸 하나를 뽑는데 1시간, 2시간씩 걸린대요. 아주 세밀한 그 이제 바늘을 사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근데 이제 그 핀셋으로 뽑으려니 이제 엄청나게 겁이 나는데 그 현지인이 뭐라 그러냐면 빨리 숙소로 돌아가서 욕조에다 따뜻한 물을 받아놓고 식초를 몇 병을 사다가 거기다 부어라. 그리고 거기 인내를 가지고 좀 오래 앉아 있어라. 이렇게 처방이 떨어졌대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아, 이 가시가 살 속에서 싹 녹아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증이 사라지고 나아졌다라는 거죠. 그때 그 광경을 본 사람이 이제 김기성 목사님한테 해주신 얘기를 제가 듣고 또 우리 성도님들한테 지금 해드리고 있는데 그것을 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아, 가시는 뽑는 게 아니라 녹이는 겁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속에 바퀴 가시가 많지 않습니까? 이거를 일일이 핀셋을 대서 하나씩 하나씩 뽑는 그거를 치유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너무 겁이 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가족들 또 상처도 다들 많이 받았고 그런 가시들이 다 누구에게나 다 안팎으로 있는데 그것을 핀셋으로 꼽아주는 그런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루어주는 그런 모습은 좀 너무 좀 어렵겠죠? 그러면 제가 이제 그 가시 많은 가시도 친 가족들을 이렇게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며 품어주세요 라고 말씀드릴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셨겠죠.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분명히 안 됩니다. 모든 것을 견디고 믿으며 바라며 이게 안 됩니다. 그럼 그때 무엇을 하셔야 될까요? 무엇을 하셔야 될까요? 그 사람 가시 보지 말고 아무리 가까운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그 가족 이런 가시 보지 말고 내가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녹여져야 됩니다. 내 가시가 먼저 녹아야 그래야 내가 품어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때 가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게 박힌 가시를 녹여주시려고 나를 참아주시고 견뎌주시고 믿어주시고 바라주시는 그런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시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레가시들이 녹여진 경험 없이 내가 어떤 보장을 가지고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품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녹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괜히 한다고 했다가 안 되니까 실망하기 십상이면 그럼 사실은 우리에게는 더 지침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이 가시들, 참 아픔을 주거든요. 이 가시들 우리가 의식되고 또 발견되고 그것 때문에 아파지는 그런 경험이 있을 때마다 내가 나를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각자는 주님 품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공동체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가정과 교회의 품으로 들어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가정의 품으로 들어간다고 할 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부모의 품에 안기기를 원하는 거죠. 부모의 품에서도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어머니의 품이죠. 어머니의 품입니다. 우리 이 어머니의 품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품을 늘상 생각하고 그것을 믿기에 우리가 부족한, 연약한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품이라는 그런 실질적인 우리가 안길 수 있는 그 품을 만들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 나는 저기가 그리워. 아, 나는 저 안에서 따뜻함을 느끼고 싶어. 아, 나는 어머니 품이 아니면 나는 다른 곳에선 도무지 추워서 못 견딜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본인들도 물론 연약하시죠. 알면서도 자식을 위해서 그토록 애쓰고 땀 흘리고 그리고 울고 하는 그 이유가 자식의 아픔과 상처를 끌어안아주기 위해서 아닙니까? 물론 그 어머니 하나님 품에 안기시는 그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뭐 너무나도 선명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꽤 되셨지만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는 막 이렇게 안아주시고 뭐 끌고 뭐 당기고 뭐 뽀뽀하시고 뭐 이런 분 아니셨지만 그래도 어머니의 품이 그리워질 때가 많습니다. 위로 못 받는다라고 생각할 때, 아, 그리고 나는 이렇게 처졌다고 생각할 때, 아, 그리고 나는 나의 이렇게 뭐 가시나 또는 못난 것 때문에 좀 스스로 고생하고 막 이렇게 자초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자기 비하적인 느낌 들 때, 그래도 엄마 품에 가면은 따뜻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머니의 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 이 세상의 어머니들, 더 나아가서 우리 아버지들, 이러한 고귀한 존재의 역할을 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또 혼자 계실 때는 하나님의 품에 당신들을 맡기시고, 그리고 또 주님 품에 많이 안기셔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이런 품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많은 상처와 가시들로 말미암아 고통스럽고 힘들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것을 참아주시고 믿어주시고 바라주시고 견디어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참으로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품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어머니의 품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정말 특별히 너무나도 은혜로운 그런 고귀한 존재로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허락해 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그분들의 품을 그리워하며 나아가는 그런 인생 중에 정말 진정한 위로를 받고 그리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녀들의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